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read Acts chapter 19 verse 1 to 7.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Let us read Acts chapter 19, verse 1 to 6.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o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and asked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answere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So Paul asked, "Then what baptism did you receive?" John's baptism, they replied. Paul said, "John's baptism was a baptism of repentance. He told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When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There were about 12 men in all.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So today the title is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의 신앙을 조금 진단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And I would like this to be a time in which we can examine our faith.
혹여 아직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And if we have not yet received this grace, may we enter upon this grace at this time.
또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게 되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And if w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then let us live as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In Acts chapter 19 verse 1 it says that they met some disciples.
제자들이라고 평할 만큼 나름 자기 인생을 여기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So these people are people who have staked their lives so much as to be called disciples.
어떤 사람의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린 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We don't know whose disciples these were, but these people were people who were staking their lives upon kingdom of God, upon God Himself.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So Paul asked these disciples.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They replied, "No, we have not even heard about the Holy Spirit."
이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신 이후에 한 2, 30년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So this is a point where 20 to 30 years had passed by sinc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n Acts chapter 2.
물론 역사적으로 성령 내리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Of course, maybe historically they had not heard about the people who had received the Holy Spirit because they were so few of them.
성령 계심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하나 더 질문하죠.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Because they replied that they had not received the Holy Spirit, then Paul asks one more thing.
그러니까,
What baptism did you receive?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y replied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가 뭔지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Matthew chapter 3 in order to see what John's baptism is.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In Matthew chapter 3 we see John the Baptist baptizing people.
세례 요한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3장 1절부터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Matthew chapter 3 verse 1 to 3.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a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Matthew chapter 3, verse 5 to 8 says,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of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입니다.
So John the Baptist is he who was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as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이 사람이 온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께서 보내신 것이죠.
The Lord had sent him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So he was baptizing people, but his baptism was a baptism of water.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고요. 죄를 자복하는 세례입니다.
It was a baptism of confessing your own sins of repentance.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But if we look closely at the baptism of John the Baptist,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베푼 세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푼 세례였습니다.
This was a baptism not for people who did not know God, but rather to the people of Israel.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야 될 예식을 지키고 난 이후에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Normally, the people of Israel were people who would keep the law of God very formally, very ritualistically, very when it comes to their own customs. They would do that, and they would think, "I did what I needed to do before God." And while having done that, they would criticize others.
그게 올바르지 못하니까 회개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고요.
And because that is not correct, John the Baptist would tell them to repent. That was his baptism.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this is a baptism of the Old Testament.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John the Baptist passed away before the cross of Jesus.
정확하게 일어난 구속의 의미를 세례 요한도 잘 몰랐던 거죠.
So it seems he did not know specifically the meaning of being rescued.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리하면 죄를 자복하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이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세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o we can understand the baptism of John the baptism as a baptism that allows you to repent of your sins, but that is just only once and it is not enough to give you salvation.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예비하는 구속을 예비하는 의미로서의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o we can see that this is a baptism that prepares the way for salvation, for redemption.
다시 사도행전 19장에 와 보시면요.
And once again in Acts chapter 19.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쭉 진행된 걸 편하게 한번 들어 보시고 머리로 또 가슴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can listen to this very comfortably and then just organize it within your mind.
그 요한의 세례만 듣고도 자기 인생을 제자의 인생으로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These people are people who had only received the baptism of John the Baptist, but they had given their life for the Lord.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주신 성령 이거는 전혀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We don't know if they had heard of Jesus, but truly when it comes to his cross and resurrection and about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ey had not heard about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In spite of this, they believed in God and gave their lives for God.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But as you can see in today's passage, that is not a faith that can save you.
온전한 구원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That is to say, they were people who had a faith that was not enough to save them completely.
구원받은 자 중에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So can the Holy Spirit be among someone who is not saved? That cannot be.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To say that they have not received the Holy Spirit, nor do they know about him, it means that they are not saved.
자,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So they were not saved, but they themselves believed themselves to be saved, and they were giving their lives for the Lord.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So this is something shocking.
근데 사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But today, this may be true as well.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주의 복음하고 구원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may be people who are staking their life for the Lord, but who have no relation to the gospel of the Lord, to the Holy Spirit of the Lord, nor to salvation.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So there is a question here.
도대체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 뭡니까?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틀리잖아요.
What was the faith of these disciples and the faith that Paul was talking about? Even though both are using the word faith, they're not the same.
신학적으로는 보통 믿음을 네 종류 정도 얘기를 합니다.
Theologically speaking, faith is defined in four ways.
하나가 역사적인 믿음이고요.
One is historical faith.
또 하나가 일시적인 믿음.
Then one is temporary faith.
또 하나가 이 기적적인 믿음.
And then one is miraculous faith.
그리고 또 하나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And then the faith that leads to salvation.
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They are all defined as faith.
하지만 다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But not all these faiths can save you.
먼저는 역사적인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First about historical faith.
아, 나 하나님 믿습니다.
Oh, I believe in God.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Jesus bore the cross 2000 years ago.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alive.
그 정도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To believe in such a way is to have a historical faith.
그건 그냥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It is to say you have a good knowledge.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People think that having information is believing.
하지만 이 믿음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인생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However, this faith cannot give you salvation, nor can it change your life either.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So you're not saved just because you believe in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Just to believe that God or Jesus exists is not enough to save you.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충격적인 구절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you know this well, let us look at a shocking passage.
우리 야고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James chapter 2.
야고보 2장에 야고보가 굉장히 정색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James is saying something very harsh to the people.
2장 19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James chapter 2 verse 19,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good.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and shudder.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사실 교회 안에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This is being said to the Jewish people as well as the people who are in church who say they believe but have no actions to prove it.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냐?
Do you believe that God is just one?
잘한다.
That's good.
하지만 귀신들도 그 정도 믿는다.
But demons believe that.
귀신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So that is the level of faith of even demons.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닙니다.
That is not the faith that can save you.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ut many have this faith and believe themselves to be saved.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But this is unrelated to salvation.
또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have a temporary faith.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야, 이 진리가 전부인 거, 자기 인생을 드린 거 이렇게 이 순간 믿었지만 그 위에는 전혀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Clearly,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believed for a moment that yes, really, I must believe in Jesus. That yes, this is true. But nevertheless, this is just temporary, and later on, this cannot change their lives.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esus said about these types of people.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In Matthew chapter 13 verse 20 to 21.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긴데요.
This is the parable of the sower.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Matthew chapter 13 verse 20 to 21.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in the rocky place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of God and at once receives it with joy, but since he has no root, he lasts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he quickly falls away.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Jesus himself said this.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받되 기쁨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When he receives the word at once he receives it with joy.
아이 좋은 말씀이네.
Oh, this is a good word.
아 이거 확실하게 확실한 말씀이다.
This is truly this word must be true.
아 이건 내 정말 이렇게 믿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So I need to believe and live according to this word.
근데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방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But as they want to live with this word, there are so many obstacles.
결국 그 방해 때문에 무릎 꿇게 됩니다.
And because of these obstacles, they kneel before of these obstacles.
다른 말로 뿌리 내려지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That is to say, this is a faith without root.
일시적인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is faith is temporary and does not assure your salvation.
또 하나가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Also, the miraculous faith.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That is to say, the faith of believing in miracles.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나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거나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if it is whether you believe that a miracle can happen to you or that you yourself can cause a miracle.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병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다고 칩시다.
Let us say that one member of your family had an illness and you prayed in the name of Jesus and this person was healed.
그 병이 나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So is that person who was healed saved?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Most people believe that that person is saved.
하지만 그런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But you see no evidence of that in the Bible.
구원받은 증거일 수도 있지만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It may be a proof of salvation, but also it cannot have any relation to salvation. It may be.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were healing diseases in the time of Jesus as well.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을까요?
Were all of those saved?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없었고 120명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ost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 miracle were not there among the 120 and they ran away at the time of the cross.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It may be that Jesus has healed a disease of mine.
하지만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But that is not evidence that I am saved.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It may be something that happens to those who are saved, but that in and of itself is not a proof of salvation.
혹여 여러분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Even if you yourself have the power to heal diseases, that itself is not an evidence that you are saved.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Please remember this well.
뭔가 응답을 받은가하고 구원받은가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To receive an answer and to have salvation is different.
그래서 병이 있다가 병 나은 사람이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That is wh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someone who was healed from a disease really lives a life of faith at first, but then lives on a life that does not have any relation to the faith.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So it may be that you are unrelated to salvation.
성경은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로 조건이 딱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tells us about one standard of salvation, one prerequisite.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John chapter 3.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Let us look at John chapter 3 verse 15 to 18.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방법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결정하셨습니다.
God defined the method of Christ, the Messiah, in order to save man who has fallen.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건지겠다.
So only through the Messiah can we be saved.
그 메시아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고
And this Messiah will bear our sins for us.
그 메시아가 너희로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고
And only through this Messiah can we meet God.
그 메시아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Only this Messiah can rescue us from the hand of Satan.
이게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And this is the core of all the messages in the Old Testament.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During a long time, the Israelites awaited this Messiah.
그리고 약속하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and at the time of the promise, Jesus came to this earth.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니.
And as people saw the public ministry,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People were able to determine this Jesus is the Messiah that God has promised.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He is the Son of God.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So they believed in Jesus as a Christ,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So only when we believe in Jesus as Christ the Son of God as our Lord then we can be saved.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 지식을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식의 바탕 하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So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does not mean having this knowledge, but really founded upon that knowledge to really receive Him as Lord. That is what it means to believe.
그럴 때만 구원받습니다.
Only then are we saved.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You may ask that.
나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I think I believe that way.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믿는데 성경 얘기를 들어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ou may be confused because you say you believe in this way, but later when you look at the Bible, it seems as though you're not believing according to the Bible.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So how can we know if we're saved?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speak about the things that absolutely must happen with those who are saved.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ther words, let us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it means to believe in Jesus as Christ, the Son of God, and as our Lord.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So to those who are saved, these things happen absolutely.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
Let us look at Luke chapter 5. There is a very good example here.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Luke chapter 5 verse 1 to 8.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the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이 시몬은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So Simon, that's the name of Peter before he was saved.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탔다는 거예요.
So he got into Simon's Peter's boat.
그리고 저 배에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So he sat down in the boat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re.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In verse 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Suddenly he said this.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These people are fishermen.
언제 물고기가 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There are people who know when the fish gather.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 때를 알고 있고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hey know when the fish are able to be caught or not, and they know the method.
근데 지금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때인 것 같아요.
But it seems that that time was not a time when the fish were able to gather.
혹시나 해서 밤새 내렸지만 안 잡혔어요.
Even though they fished all night, they weren't able to catch a fish.
그런 상황에 자기 배 예수님 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메시지 하는 걸 이 시몬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But in that situation, Jesus got onto his boat, and Simon must have heard Jesus's message.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So he realized that he was not just a common man.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So he relied upon the word, and he said, "Because you said so, I will cast down the net."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여러분, 이까지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So up until this point, it is a very easy passage to understand.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이제 8절이에요.
But verse 8 is something difficult to understand.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렇게 합니다.
This is what Peter did.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아니 고기 잡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벌어져요.
It seems that it's something unrelated to catching fish.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So what does this mean?
제가 이해하기론 이렇습니다.
I understand it as this.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He must have listened to Jesus' message.
이분이 혹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까?
Can he really be the Son of God, the Messiah?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Peter is someone who knew God.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He knew the promise of God.
하지만 의심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확신은 안 되는 상태예요.
But he must have been filled with doubt. Is he the Messiah? Is he the Son of God?
하지만 그분의 말을 따라서 근무를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But as he obeyed his word to cast down the net and caught that amount of fish, something that is not normal, something that is contrary to what he thought happened, something miraculous.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참된 인식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So he had a perception of God, but this started becoming true for him.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What happens when you truly believe in God?
그 완벽한 거울 앞에 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It feels like you're standing before a perfect mirror.
하나님 높으신 분이구나 박수 치고 이건 아닙니다.
It's not just clapping before the Lord because he's great.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이름이네.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
Oh, God is so amazing. He's so great. That's very good. That's not just it.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이 뭐냐? 자기 자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When you truly perceive this great God, then what absolutely happens is that you realize who you yourself are.
그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And although we know that we are sinners, when we stand before God who is in front of me, then we truly realize I am a sinner.
그래서 당장 무릎 꿇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 나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at is why he immediately knelt and said, Lord, please go away from me for I am a sinner.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So with an abstract knowledge, your life will not chan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Oh ye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모든 인류를 주장하시지.
Of course, he is with control upon all humanity.
이걸로는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That is not something that can lead you unto salvation.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But when you truly believe that God is alive,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When you believe that heaven and hell are truly real,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다라고 정말로 진실되게 깨달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Then you realize that you are truly a sinner that there is no place for you but hell.
그냥 고기 잡고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This man was just catching fish. Why does he suddenly say this? It's because he perceived God at this moment.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 벌어집니다.
For those who are saved, what happens absolutely? They are able to perceive God.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죄밖에 없는 나의 죄에 대한 인식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at perception of God immediately is reflected upon the realization that I myself am nothing but a sinner.
자, 비슷한 본문이 이사야 6장에도 나타나는데요.
If you look at Isaiah chapter 6, you see a similar passage.
한번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it.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Let us look at Isaiah chapter 6 verse 1 to 4.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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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eated on a throne, high and exalted,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Above him were seraphs, each with six wings. With two wings they covered their faces, with two they covered their feet, and with two they were flying. And they were calling to one another,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At the sound of their voices, and the doorposts and thresholds shook, and the temple was filled with smoke.
환상 중에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So he saw God in a vision.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So precisely he saw what was going on around the throne of God.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God upon the throne.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커서 터가 요동할지라고 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saw the angels praising God and the praise was so great that all the doors and the temples were shaking.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So he experienced something so amazing.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It should be something good for him.
5절 보겠습니다.
But in verse 5,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Woe to me, I cried.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환상 중이지만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Though it was in a vision, he realized, "Woe to me, I am dead."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Because God is someone perfectly holy.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That is why he cannot be with sin.
그래서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완벽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So the law of the Old Testament would say that if a sinner who is filled with sin truly stands before God, he has no choice but to die.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먼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t the time he saw God, he immediately realized about himself that he is a sinner. So for someone who is truly saved, this happens.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적으로서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So the knowledge that we learned at elementary school or middle school, with that type of knowledge, we cannot be saved. We must truly realize that God is holy, and when we truly come to realize God, at the same time we have a perception of Him, we also come to perceive ourselves as sinners.
그 인식은 그 다음을 낳게 되는데요.
And this perception leads to something else.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And we see Acts chapter 2 as a model of what happens next.
사도행전 2장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고요.
In Acts chapter 2 we se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각각 다른 방언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We see the people all speaking different tongues and delivering a message.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실에 놀라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Peter rises and he delivers a message unto the people who are amazed by all of this that's happening.
그 본문이 2장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And from Acts chapter 2 verse 14 we see this passage.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36절입니다.
And in verse 36 we see the conclusion of this.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지를 합니다.
This Jesus that you crucified, God has defined as Lord and Christ. That is to say, Jesus is both the Christ and the Lord.
자, 37절 반응을 보겠습니다.
The reaction in verse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It say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Why they were cut to their hearts?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Many people misunderstand by saying they realize that they were the ones who nailed Jesus to the cross.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명절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But as you know very well, most of these people gathered here were the people from other nations that were gathering for the Pentecost.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에요.
In other words, they were guests.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됐던 그 주범들이 아니라는 거죠.
They are not the politicians who defined that Jesus should die.
굳이 얘기하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That is to say, they were in a similar position to us.
근데 이들에게 마음이 찔렸다고 한 거죠.
But they were cut to their hearts.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Why were their hearts cut?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네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They realized Jesus died for me.
내 죄가 그를 죽였네 이렇게 깨달아지.
My sin has killed Jesus.
나의 죄가 그를 죽게 했구나.
Because of my sin, he died.
내 이 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게 하고 그 육신을 입은 그로 하여금 죽게 한 게 바로 내구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난 겁니다.
Because of my sin, God has to come clothed in flesh and that God had to die because of my sin. That is what they realized.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This is something very important.
내가 주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생명의 시작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o begin to realize that because of me, the Lord has died, that is the beginning of having life.
나의 죄가 그를 죽게 했다라고 하니 근본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사실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If we do not realize fundamentally that my sin has killed the Lord, then we have no relation to salvation.
나와 무관한 예수님에 관한 얘기일 뿐입니다.
It simply means that Jesus is unrelated to me.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To say that they were cut to the heart is nothing else but to realize that Jesus died because of me.
우리의 죄가 드러난 죄는 적을 수 있습니다.
It may be that the sin that is externally manifested may be not that great.
평생 교회 안에서 비교적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For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church as model people, they might not seem as bad compared to the people that are outside in the world.
하지만 그것은 드러난 죄가 조금일 뿐이라는 거죠.
But that only means that your external sin is not as visible.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일평생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근본은 똑같습니다.
But the fundamental thing, the sin in us that leads us to live a life full of sin is the same.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그 죄가 우리 주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Our sin, your sin and my sin that caused the Lord to die.
이렇게 깨달으시면요.
If we realize this.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Then we only have one question to ask. What shall we do?
내가 그를 죽게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He died because of me. What shall I do?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In verse 38, Peter replies.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를 죽이게 할 만큼 내 죄가 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약속된 것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My sin is so great that it killed Jesus and if I do not have the solution then eternal hell awaits me.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How can I live?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You can realize then that the only way to have life is believing in Jesus as Christ.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There is no way but to receive Jesus.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께 붙들린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That is why we get rid of our past life and we live now a life that holds on to Jesus.
과거의 삶에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To turn back from your old life into the Lord that is called repentance.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해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And the meaning of now living a life that is beheld by the Lord to die and to live again for the Lord that is the meaning of baptism.
그렇게 됨이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And when this happens then we have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Holy Spirit is given unto us as a gift.
지나간 내 삶을 회개하고 아, 이게 올바르지 않구나. 이런 삶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라고 한 것을 통해 자복하고 주께로 방향을 트는 삶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e repent of our past life. We truly discard this past life by truly lamenting the fact that we lived in such a way and turn back to the Lord. That is the life of someone who is saved.
주님께 턴을 하는 것은 짧지만 이제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는 삶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urning to the Lord Lord might be a brief moment, but to continually live with Him, that is something that takes a long while. But that is the life of someone who is saved.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So those who are saved have a perception of God and of themselves.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구나.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내 그 지은 그 죄가 하나님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그리고 다른 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깨달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lso naturally we realize that we were before tied down by Satan, we were separate from God, and because we sinned in such a way and we lived a life of sin, that sin caused the Lord to die. And when we realize this, we also realize that there is no other way but Jesus.
그래서 회개하고 턴하고 주님께로 턴하고 믿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That is why we repent. We turn toward the Lord and we start a life of faith.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us.
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That is something that absolutely happens to those who are saved.
또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순서를 약간 좀 달리하기도 합니다.
For theologians, they also say this in a different order.
이렇게 돌이키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사실은 이것도 맞지만
It is correct to say that because we turned to the Lord,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us.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냐? 그건 없는 거 아니냐?
But can man alone by his own strength turn to the Lord? It cannot be.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사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틀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ologians say, before I even repent, before I turn to the Lord, the Holy Spirit has been in me, working in me, so that I can repent.
하지만 순수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No matter if the order is this or that, the people who have believed truly experience this.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Christ Jesus so that all of us may truly experience this as well.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Then after this, we see in Acts chapter 19 how the Holy Spirit comes.
그걸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So we'll explain this a little bit closely in Acts chapter 19 in the passage we read today.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Acts chapter 19 verse 4 to 6. Paul said John's baptism was a baptism of repentance. He told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When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게 됩니까?
When do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바울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뭘 전했습니까?
What did Paul share with them so that they would receive the Holy Spirit?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He precisely shared with them about Jesus.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 is because what the Holy Spirit does is to manifest Jesus.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고 계시하신다는 얘기죠.
We can only be saved when we believe in Jesus, who is the Christ, and that is why the Holy Spirit manifests and lets be heard the gospel about Him.
오직 주 예수의 복음,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주의 성령 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We can see here that only through the gospel of Jesus, that is to say the gospel of believing in Jesus as the Christ, the Son of God, only through that can the Holy Spirit come.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you interpret this fact that the Holy Spirit came?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The Holy Spirit came upon us.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We can briefly explain a few things from
this.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As we read in Isaiah, God cannot be together with sin.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The Holy Spirit coming upon us means that our sin has been resolved.
죄가 해결됐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So for sin to be resolved has two meanings.
하나는 죄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가 이렇게 죄의 책임 아니면 죄 때문에 따라오는 그 형벌을 없앴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One of them is that my nature of sin has been resolved and also that the punishment for my sin has also been resolved.
죄의 본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Our nature of sin does not fade away as long as we're here in this earth.
여기 대부분 구원받았잖아요. 대부분 구원받았잖아요.
Most of you who are here are saved.
전혀 죄가 생각이 안 납니까?
Do you not think about sin ever?
난 아무만 노력하려고 해도 죄가 안 지어져.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Is there someone who can say no matter how hard I try, I'm never able to sin?
제가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If you are like that, then I will regard you as my master for all my life.
그런 사람은 없어요.
But there are no people like this.
죄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Because our nature of sin remains there.
근데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이렇게 따라오는 책임. 그 형벌 이것들을 다 없앤다는 얘기죠. But, 법적으로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But the fact that sin is resolved means that the punishment or the responsibility for all of my sin is legally cleared.
시편 32편 한 구절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Psalm chapter 32.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Let us look at verses 1 and 2.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does not count against him, and in whose spirit is no deceit.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 얼마나 복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full of transgression and sin, but if my transgressions are forgiven and my sins are covered, how blessed is that?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복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Of course I'm a sinner, but the Lord is not accusing me. How blessed is that?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this happens.
나는 분명히 죄의 성향이 있고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때문에 너 죄 없어라고 법적으로 땅땅땅 쳐 주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Clearly, I have a nature of sin and I am sinning. However, the Lord is legally defining that I am free from sin.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
So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are justified. We are considered as people who have justice.
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하셨다는 말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Also about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upon us, we can understand one more thing.
갈라디아 4장입니다.
Let us look at Galatians chapter 4.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Let us look at Galatians chapter 4 verse 4 to 5.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God ha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law, to redeem those under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즉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됐고 동시에 하나님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법적인 선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and we are assured of saved, not only are we justified, but also legally we are declared to be children of God.
법적인 선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To say that there is a legal proclamation means that all of the privileges that a son of God can receive or that a child of God can receive are upon us as well.
자,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lso, what does it also mean for the Holy Spirit to have come upon us?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Let us look at Romans chapter 8 verse 2.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2 say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이 성령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This spirit is a holy spirit of life.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Not only does it give us eternal life.
항상 성경에서 생명은 뭐로 표현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됨을 표현하고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짐을 표현합니다.
In the Bible life is always expressed as a connection to God and death is expressed as a disconnection from God.
그 성령이 마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 생명적인 소통, 생명적인 교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not only does it mean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that we have life, but now we have a relationship of life to God. We have that connection, we have that fellowship of life.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the Holy Spirit is God, a personal God.
여러분 에너지 단순히 파워가 아닙니다.
That means that he has a character, a personality. 여러분, he's not just an energy.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So this is something very important to know.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봅니다.
I look at many prayer topics with our church members.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도들 거의 없을 겁니다.
And there are almost no people who do not pray fo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왜 성령 충만을 구하죠?
But why do most people pray fo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자세하게 보면 파워 때문이에요.
If you look closely, it's because they believe they will receive power.
뭔가 특별한 힘, 특별한 권능, 특별한 역사 이것 때문에 성령을 구합니다.
They ask for the Holy Spirit because of a special type of strength or power or authority.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를 그걸 구해야 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What we must truly ask for is not for the Holy Spirit to come and do this and do that for us, but rather a personal connection to God.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The Holy Spirit is God Himself who has a character, a personality.
우리 안에 진실로 계시다고 하면,
see if He is truly within us.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Then to have fellowship with him is the life of faith.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he constantly comes and talks to us.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함에 가야 될 것입니다.
And we need to obey his word.
시간이 갔지만 말을 걸어온다는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so what does it mean that he talks to us?
갑자기 밤에 성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It does not mean that he will come suddenly at night and say my name.
그런 분들 궁금합니다. 주의 성령이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I'm really curious about people who say Oh, the Holy Spirit told me yesterday, and He spoke to me yesterday.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the Holy Spirit can signal us, but there are two special ways.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is God.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So these words are the words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은 당신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
That is why the Holy Spirit allows us to realize what His words are.
밤에 성우가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So He does not just appear and say my name at night.
말씀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아진다고.
When we look at the Word of God, we realize, oh, this is the will of God.
또 하나는 우리 양심의 말을 걸어오십니다.
Also, He speaks to us through our conscience.
이게 옳지 않을까?
Oh, is this not right?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Should I not do this?
그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He gives us that realization.
우리는 계속 무시하죠.
And we constantly ignore him.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계속 성령과 상관없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 끊임없이 불순종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So if someone who is saved has no relation to the Holy Spirit, then we can understand that this person is either constantly disobeying or he's not saved at all.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is a God who has a personality, a character.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너무나 오랜 시간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 we have lost our communion with this God for such a long time.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십니다.
So maybe you are saved.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But the Holy Spirit is within you and he wishes to communicate with you.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e's constantly speaking to us and he wants us to reply to him.
여러분 그분에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Please go to him.
기도로 나가시길 바라고 찬양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Go to him through prayer, through praise and when you hear the word of God, go to him through your amen.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입니다.
And to have fellowship with him in that way, that is called Emmanuel. That is to say that God is with us.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속 소통하며 그분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So when we continually communicate with him, then he leads us on.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He leads us to become similar to the Christ.
이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제재된다고요. 이렇게 눌러진다는 얘기예요.
Only then is our nature of sin suppressed.
그게 성화되는 겁니다.
That is sanctification.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That is to say we resemble the Lord more and more.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And then in Acts chapter 1 verse 8 he leads our way towards a very clear path.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우리로 땅끝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He leads us to the ends of the earth so we may proclaim that Jesus is the Christ.
바로 그를 위해서 필요하면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And he gives us the power necessary to do so.
오늘 예언이나 뭐 이렇게 방언이나 그것은 그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So to prophesy or to speak in tongues that's one of that power.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But please think deeply about what it means for God to have come to us. This is something so great.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So many Christians are just asleep.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To say that God, the Holy Spirit has come in us is something amazing.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To be able to commune with him in this earth is the greatest privilege that we have received.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asks two things.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Jesus asked, "Who do you say I am?"
이렇게 질문하고요.
He asked that.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And another question as well.
성령 받았냐?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It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우리 구원과 관계된 정말 유일무이한 질문입니다.
It is a question related to salvation. It is a unique and important question.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So we need to ask this and we need to have the answer to this.
그리고 정말로 주의 성령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게 정말로 맞다고 하면
And if it is true that the Holy Spirit resides in us.
그분의 인도하심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Then I hope that you give yourself unto his guidance.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까라고 질문하실 때는 보통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When you ask, "Am I saved?" Those people who are not assured yet are usually like this.
자기도 알아, 자기가 주의 뜻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
They themselves know that they're not living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But in spite of this, they want to be saved, so they ask, "Am I really saved?"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한 거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Some people would say, "Oh, because you are doubting if you're saved, then that fact that you're asking the question means you're saved."
저는 그런 말이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say that all of those people who are saying that and all those words are rubbish.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For those people who are truly saved, they have the fruits of salvation.
지속적으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이미 본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They are living a life that is constantly in communion with the Lord.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And they know that they are growing.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별로 묻지 않습니다.
So these people do not often ask if they're saved or not.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까, 주님을 더 따라갈까를 고민합니다.
They ask, "How can I serve you, Lord? How can you serve Him more?"
공부는 안 했는데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험 점수 잘 받았을까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It's just like those people who didn't study for a test and they wondered, "Did I get a good score in my test?"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So to say that the fact that you're doubting your salvation means that you're saved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not rely on.
그런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그런 말이.
Because those words lead those people who are sitting there to do nothing. It's just like rubbish.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 나아진다고 한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보다는 귀하지 않을 겁니다.
Even if your life improves 100 times over from where you are at now, it's not greater than the Holy Spirit being with you.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He is not an energy. The Holy Spirit is not an energy, but He is God within us who has a character and personality. We should no longer deny Him. We should no longer ignore Him.
정말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So please ask this very seriously.
성령을 받았는가?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Yes라고 하는 답이 저 깊숙이 들어오면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라.
If deep within you, you have that answer, yes, then follow the Holy Spirit.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기쁨으로 드려라.
And give yourselves with joy to His guidance.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당신의 큰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God will use us for His great work of world evangelization.
우리 인생이 최고로 행복해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And I trust that the Holy Spirit will work upon us so that we live the most blissful life in Him.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Christ Jesus so that God's solace and filling may be with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Allow all of us to be people of the Holy Spirit.
겸손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일들이 우리 전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Allow all of the church members to humbly kneel before the Lord when you seek us. May we truly blissfully give ourselves to you and truly do what you will.
매 순간 그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 입술에 늘 찬양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May we be filled with this relation of life and that at every turn may we truly praise you.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rcy on us and leading us to this point.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여기까지 앉히셨는 줄 믿습니다.
We believe and trust that you have guided us and we're sitting here because you want to use our life for the evangelization of all the world.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Lord, please lead us with your right thoughts.
우리 또한 당신의 인도하심에 우리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That we may give our lives to where you lead us correctly.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We thank you and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